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이 승부수라는 말은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승부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이렇게 떠올라요. 아마 제 평생 속에 가장 재밌게 봤던 스포츠 경기, 뭐 이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더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 한국 대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는 뭐 기억이 너무 많이 남는 경기예요. 16강전이었는데 2018년 영국 언론이 선정한 월드컵 최대 이변 10선을 선정했거든요. 이제 역대 월드컵이 시작된 이후로 월드컵 중에 최대 이변이라고 생각한 그 10가지 경기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최대 이변 10경기 중에 우리나라가 몇 번 들어가는지 아세요? 두 번이나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두 번이나 들어가요. 북한도 한 번 들어가요. 북한도 옛날에 오래전에 이탈리아랑 싸웠던 게 있었거든요. 8강에 진출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한 번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종종 세계를 깜짝 놀라가고 있어요. 남북한 합치면 우리 민족이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고 이게 10개 중에 3개가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게 우수한 민족이라니까. 이게 뭐 이게 오기가 있고 끈기가 있고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여튼 10개 중에 3개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대단하죠. 최대 이변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피파 랭킹 1위인 전차군단 독일을 2-0으로 꺾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16강이 좌절했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16강이 좌절돼서 이 우승 후보가 16강도 못 올라보고 그냥 예선전에서 탈락해가지고, 우리나라 때문에 탈락해가지고 그냥 짐 싸고 그냥 독일로 돌아갔어요. 이게 이제 최대 이변 중에 2위의 선정이 돼서, 이게 축구의 종주국 영국에서 선정한 거니까 좀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2002년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이 16강전은 전체 이 10위 랭킹 중에 6위의 랭킹이 돼 있었는데,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로 영국에서 이 충격적인 이 경기 10개를 선정했는데 그건 2018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는 이게 가장 큰 뉴스였어요. 가장 큰 뉴스,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당시까지만 해도 월드컵을 세 번이나 우승한 영원한 우승 후보예요. 이게 월드컵 엠블럼이라는 건데, 이 엠블럼을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호랑이 그려 있는 거. Korean Football Association. 여기는 이탈리아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엠블럼을 보면은 별이 몇 개예요? 별이 네 개. 왜 네 개인 줄 아세요? 우승을 네 번 한 거예요. 우승할 때마다 별이 하나씩 붙어요. 이거는 별은 내가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 아무나 못 붙여요. 우승한 나라만 붙여. 브라질은 다섯 개 붙어 있어요. 다섯 번 우승했기 때문에 다섯 개 붙어 있고요. 독일이 네 개.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지금 네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을 한 나라고 브라질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가 공동 2위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란 나라가 굉장한 나라였어요. 굉장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한테 졌어요. 그래서 8강도 못 올라가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탈리아가 그때는 별 3개였거든요. 별 3개였는데 2002년에 우리나라한테 지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2006년, 4년 뒤 2006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별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그러니까 이탈리아란 나라가 여러분 대단, 스파게티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예요. 축구는 뭐 엄청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꺾은 거예요. 이 나라를 꺾은, 우승후보 0순위, 1순위 이런 나라를 우리가, 영원한 우승후보라고 불릴만한 이 나라를 우리가 꺾은 거예요. 이 경기가 시작되고 이 전반 4분 만에 얻은 이 황금 같은 기회인 페널티킥을 우리가 얻었어요. 4분 만에 막 수만 명의 이 붉은 악마 그 관중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4분 만에 이거를, 왜냐면 이게 이 경기는요 기를 꺾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기세를 딱 잡으면, 승세를 잡으면 계속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분 만에 딱 기회가 왔는데 그 안정환 선수 당시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이 안정환 선수가 차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너무 긴장을 해 그 실축을 합니다.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요. 실축을 해서 하면서 전세가 그 이후로 완전히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어요. 뭐 2002년에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지만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요. 유성이는 태어났었니? 아, 안 태어났었어. 그렇지. 안 태어났었구나. 그래. 이게 완전히 기울어요. 이게 완전히 기울어요. 이게 지금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울어요.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막 계속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거,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결국 골을 먹습니다. 우리가 전반에 그래서 1-0으로 져요. 골을 먹어요. 골을 먹게 되고, 뭐, 이거 우리는 뭐, 워낙 그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골을 먹고, 또 이탈리아 팀의 특징이 뭐냐면 빗장 수비를 하는 빗장 수비를 한다는 걸로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꽉 막고 있어가지고요 공 하나도 공 허락 안 할 정도로 수비가 견고한 거예요. 골 제대로 킥을 한번 우리가 못 해볼 정도로 그렇게 수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비가 견고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였어요. 그러니 뭐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골을 아무리 늘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또 우리가 틈만 보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또 그런 나라니까. 아, 당시 우리 팀을 이끄는 이 히딩크 감독이었거든요. 이 히딩크 감독이 거기서 승부수를 던지게 되죠.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를 뚫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비수들을 빼버려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모험인데 홍명보 선수 있죠. 홍명보 선수. 이 우리나라 수비수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문장 같은 사람이. 근데 이 홍명보 선수를 비롯한 수비수들을 여러 명을 빼고요. 거기에다가 공격수들을 넣어요. 황선웅 선수라든지 이천수 선수라든지 차두리 선수라든지 이런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반전을 노리게 됩니다. 후반도 이탈리아의 수비는 이제 아주 견고하죠. 이탈리아의 수비가 아주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대신 들어간 이 황선홍 선수가 아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황선홍 선수가 후반 43분 경기 말 끝나기 직전이에요. 우리 이제 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2분만 지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 끝나기 직전 2분 전에 종료 직전에 황선홍 선수 발끝에 맞은 공이 다른 선수 발에 또 맞고 들어가면서 동점이 되는 기적이 1-1 동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뭐 이 드라마도 이렇게 쓰라 그래도 쓸 수가 없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연장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연장전은 15분 전후반전은 45분 뛰죠. 그리고 연장전은 또 15분을 뛰어요. 근데 이 15분을 뛰면서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골든골 제도가 있었어요. 골든골은 뭐냐면 누구든지 한 사람 한 팀이 먼저 골 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골든골 제도가 있었어요. 자, 연장 15분 연장전 전반 15분 확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연장 후반전이 시작돼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선수들이 뛰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승부수 중에 이 특이한 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반 4분에 페널티킥을 실수한 안정환 선수 있죠. 이 안정환 선수를 끝까지 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반 경기 연장전 전후반까지 끝까지 길을 그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원래는 빼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 그럼 경기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빼분을 빼는데 끝까지 믿어줘. 그리고 연장 후반전에 이 안정환 선수가 한 골을 넣어요. 기적 같은 헤딩골을 통해서 이탈리아를 격파하고 우리가 월드컵 8강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요. 뭐 이런 일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까 할 만큼 이건 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축구 명장 히딩크 감독의 승부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팀이 빗장 수비로 자기네 진영에 공 하나 굴러오지 못하도록 꼭꼭 철벽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수비수들을 다 빼고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하고 전반 4분에 페널티킥 실수한 사람이 얼마나 위축돼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교체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장 후반전 끝까지 그 선수를 빼지 않아요. 끝까지 그 선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감독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선수는 그 믿음에 나중에 보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인생의 승부수를 걸고 살아왔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은 우리가 7년에 걸친 성전을 완공하고 다윗성에 있었던 법궤를 성전에 옮겨놓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천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요? 온 마음으로 주에게로 향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언약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지혜왕 솔로몬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먼저는 솔로몬 자신도 그걸 경험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많은 걱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남들보다 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본이 받쳐준다 해도 그 역시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잘 해내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역할을 해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임기 끝난 다음에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임기 후에 평안한 대통령이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평안한 대통령들이 역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통령을 알고 난 이후에 있는 대통령들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임기 후에가 평안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고생하셨어요. 다 여러 가지로. 저는 정말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있을 때, 제 그 대통령 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이바지를 하셨다. 막 이런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평안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얘기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중요한 직책을 잘 감당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 어떻게 그걸 잘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이 두려웠던 솔로몬이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어떤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 승부수가 뭐예요? 일천번제. 일천번제라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일천마리의 소와 양을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나라를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솔로몬이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온 마음을,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게 천 마리의 양과 소를 죽이는 건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근데 왜 했겠어요? 그걸 왜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하게 서가도록 해주셨다는 걸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말씀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기억하는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했던 인물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기억하기에 아버지 다윗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인물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오늘날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오늘날 이렇게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짓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시 솔로몬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솔로몬은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의 칼과 창과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죠. 그의 장인인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길 때에도 그는 인간적인 마음과 분노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뜻과 마음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인물이었어요. 끝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부강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을 때 전쟁도 없고 재물은 나라 안에 점점 쌓여가고 평안하니까 이 사람이 많은 부인을 뒀어요. 근데 많은 부인, 일반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결혼을 다 해버렸어요. 그 부족들의 공주들, 뭐 부족장의 뭐 딸들 해가지고 물론 평화적인 차원으로 뭐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했겠지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뭐가 같이 들어왔냐면 우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들이 들어와면서 이 솔로몬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나라가 분열의 조짐이 시작됩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광야에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왜 여기 있니? 저기 가 있어라. 어떤 분은 이 세부가 광야처럼 느끼기도 할 거예요. 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라볼 게 없으니까. 이 세부가 광야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한국에 돌아가면 여러분 좋은 집이 있고 편안한 집이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여기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정민혜 집사님 거기 대구에 강남에 가시면 대구에 대치동 가시면 집 있잖아요. 남편이 또 잘 사놓은 거 있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 좁은 집에 살면서 왜 그 고생을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정민혜 집사님 16년 동안 주님 떠나 있다가 주님 만나셨잖아요.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우리 집사님은 이제 대구 돌아가시면 나는 교회부터 정하고 좋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우리 집사님 마음에 벌써 딱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죠. 집사님 가시는 건 서운한데, 계시면 좋겠는데, 가시는 건 서운한데.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 광야에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도 하나 믿을 게 있잖아요. 믿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던져지게 되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곳이에요. 인생의 광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전에 친했던 친구들 슬슬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뭐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봐 슬슬 나를 피합니다. 그 전에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내가 광야로 들어가면 슬슬 피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만나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막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창고에 모아둘 수 없는, 그릇에 모아둘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쌀떡 같은 데다 모아둘 수가 없어요. 내일 먹으려고 조금 모아두기라도 하면 그날 다 썩고 벌레가 생기고 그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 몇 알갱이도 못 모아둡니다. 그런데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내일 굶는 거예요. 모레도 굶는 거예요. 3일이든 4일이든 계속 굶다가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것도 60만 명, 뭐 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 된다 그러죠. 여러분, 200만 명이 모두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 광야는요,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필요한 곳이 광야. 내 힘으로 안, 내 능력으로 안,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썩어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다 뭐 하려고 하면 다 새버리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안 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모아보세요. 병 한번 걸려봐야 쫙 셉니다. 근데 암 한번 걸려보세요. 몇 천만 원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돈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 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광야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간 한 거예요. 그 훈련 시키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바라보니까, 그거 안 바라보면 또 돈 바라보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능력,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 의지하고, 때 되면 월급이 째깍째깍 들어오고, 때 되면 돈이 째깍째깍 들어오니까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온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환경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한국교회 아주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신데, 물론 뭐 이분은 워낙 말을 그냥 막 하시니까 호불호가 있어요. 말을 막 하셔요. 말을 막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막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은 저런 목사님이라 했나,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뭐 존경합니다. 이분, 이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아니, 개척하신 게 아니라 동안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가셨죠. 이 교인이 한 3,000명 됩니다. 동안교회는 지금도 아주 큰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하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또 커지는 거예요. 한 5,000명이 됐어요. 5,000명이 됐는데, 이거 뭐 강당 빌려서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교회도 4개 교회로 분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당에서 사실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 그 숭의 학원에서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갈 데도 없고, 그러면 교회를 나누자. 그래서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4개 교회로 나눠서 각각 목사님들 따로, 부목사님들이 계셨던 목사님들이 한 교회씩 담당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앞두고 쓴 글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 뺄까 하다가 그냥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인생에 몇 번 정도는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때가 있다. 나이 50이 넘어 도전했던 교회 개척. 여러분 50 넘어서 교회 개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 나이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게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저는 그래 조금 더 젊을 때 한 거죠. 조금 더 젊을 때 한 거예요. 이 나이 50이 넘어서 도전했던 교회 개척,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 설립, 그리고 교회 분립. 나중에 교회를 분립하게 되죠. 굳이 교회 개척 안 했어도 뭐 괜찮았었겠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 예배당 크게 지었어도 나쁠 건 없었겠지. 뭐 5천 명이 헌금하면은 몇백억 모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배당 저도 뭐 나쁠 건 없었겠지. 구태여 분립도 뭐 5천 명 성도를 구태여 뭐 또 그 분립을.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랬었다면 인생이 이처럼 신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신난 거야. 이렇게 했던 게 더 신나는 거야. 인생의 승부수를 띄웠을 때 이분이 신났던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고 싶은 물건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다. 난 사고 싶은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못 찾는다. 못 넘어간다. 난 아직도 꼭 아이 같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딴 일을 못한다. 밤낮 그 생각만 한다. 마음 먹은 것, 생각난 것은 결국 꼭 해야만 한다. 우리 부모님도 고맙고 특히 아내가 고맙다. 엉뚱한 짓 하려고 할 때마다 한 번도 부모님은 미친놈 이런 소리 안 하셨다. 엉뚱한 짓 할 때마다 아내가 당신 미쳤어? 이런 소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승부수를 걸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승부수를 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 슬롯 머신 잭팟이 터진 것 같은 기분이다. 은퇴를 1년 앞두고 난 요즘 또 들떠있다. 또 도졌다. 승부수를 걸고 싶은 일이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확률은 물론 적다.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서 뭔가를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확률은 적다. 근데 이 말씀이 더 저도 좋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확률은 큰 의미 없다. 또 몇 년 미친놈처럼 살게 되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를 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것. 이분이 은퇴 교회를 이제 떠나시는 거니까 은퇴 그런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또 몇 년 냅다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냅다 신나게 얼쑤. 이 마지막이에요. 당시 60대 중반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원로 목회자가 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부수 던지겠다는 마음에 들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률은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다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천국 들어가겠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머뭇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 의지하기도 하고, 내게 자본을 대줄 어떤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환경을 기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전적 의뢰는 못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어져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 못해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의지를 못해요. 통장에 있는 잔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 세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여기 중국 사람들은 성공 많이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국수주의죠. 제가 대단히 민족적인 이 자긍심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특별하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중국 사람보다 우리가 우수한 게 참 많아요. 정말 우수한 게 많아서 저는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성공을 해요. 다들 잘 돼요. 물론 인해 전술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성공하기가 어려울까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잘만 성공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의 필리핀 이민 역사 자체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이미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 뭐 국적을 가질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걸로 핑계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핑계대려면 평생 동안 핑계만 대다 끝나요. 핑계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차이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여기 와서 제가 지내면서 아, 중국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이거구나. 성공하는 중국인들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차이는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살러 온 사람하고 잠시 있다 갈 사람하고 이 차이예요. 여기 그냥 눌러서 그냥 살겠다, 자자손손 내가 여기 살겠다 할 사람하고 그냥 내가 잠시 어학연수만 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잠시 몇 년만 돈 굵게 벌어가지고 나는 미국으로 뜰 거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잠시 있다 갈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뿌리 내리고 계속 있을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겠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누구하고 비즈니스 사람 하겠어요?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누굴 믿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가겠어요? 여기 살겠다고 작정하고 온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겠다고 덤벼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난 여기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좀 싸우다가 힘들면 가면 돼,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쉽게 져요. 쉽게 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한국에 갈 데가 없어요. 한국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못 가요, 저는 이제. 못 가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갈 데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은퇴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살겠다고 정말 작정하고 온 사람하고 여러분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있다가 1, 2년, 3, 4년, 4, 5년 상대 안 됩니다. 잠시 있다 갈 사람은 굳이 여기다 모든 걸 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잠시 있다 그럼 가시면 되니까.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갈 한국의 집이 있고 실패해도 돌아갈 한국의 집이 있고 비빌 곳이 있다면 여기다 뭐하러 다 걸겠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뭐 아웅연수나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여기서 내가 좀 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요, 그 해보겠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난 한국으로 뜰 수 있어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해보겠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딱 뽑아가지고 야 너 저쪽으로 가라 하기 전까지는 나는 언제까지나 그런 게 있기 전까지는 난 죽어도 여기 산다, 나는 필리핀에 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하잖아요. 그 사람 이길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여기다 전부를 걸 거예요. 여기다 다 할 겁니다. 다 던질 겁니다. 그 사람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있다가 여러분, 그분은 벌써 자세가 달라요. 그분은 그런 나는 이것밖에 없어, 나는 이게 전부야, 덤벼봐 이런 사람하고 붙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몇 년간 지내면서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뿌리를 깊게 못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원주 집사님 저기 이 말씀 듣고 계시지만 손 집사님 이랑 약간 얘기하는데 우리 손 집사님이 좋은 얘기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손 집사님은 필리핀 분이랑 결혼하셨으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애가 있고 부인이 여기 있고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 거예요. 여기는 필리핀의 명문가를 만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 명문가를 만들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손씨 감은 크리스찬 명문가 이걸 만드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우 집사님은 성공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님 이게 전부니까, 집사님 전부니까 여기 다 할 걸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한다고 한다면 내가 몇 년만 짧게 뭘 하고 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언제 망할지라도, 언제 끝날지라도,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모든 걸 걸어버리세요. 여기다 다 거세요. 다 걸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 그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이 뭔가를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사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누구의 파트너가 되시겠습니까? 누구의 후원자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파트너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스폰서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행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 하고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나는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리 하나 딴 데 걸쳐 있잖아요 지금. 안 해요. 이제 그거 떼어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 보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9장 6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길이 삐뚤삐뚤 고리 삐뚤삐뚤 가겠죠? 그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제 다른 거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